오늘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 예후 왕가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4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족보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래도 좀 보이시죠? 예. 보시면 위에가 지금 연도고요. 북왕조가 있고 북왕조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남왕조 남유다가 있고 또 남왕조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는 좀 생략을 하고. 요람,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후가 오래 했어요. 28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17년, 그리고 그 요아스가 이제 이어져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저 여호아스 시대랑 요아스 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사역자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예요. 예, 저게 잘못됐어요. 그 남쪽 유다는 그때 같은 시기에 여호람, 아시아가 1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달랴라는 여자, 못된 왕이 잠깐 한 6년 정도 있고, 그럴 때 다시 그 제사장, 여호와 야다 있었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요아스가, 다윗 왕조가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나 여호야다가 또 죽었을 때 다시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져요. 또 살짝 정신이 없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역사가 북쪽, 남쪽 이렇게 이어지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 선지자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시는데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감이 이렇게 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것만 나오면 두렵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 여호와 야스랑 그 누구예요? 마지막 요아스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가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과 북쪽에서 우상 섬겼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포기를 못했다 그랬죠. 뭐였어요? 금송아지.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건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자질구레한 산당 제사들, 우상 숭배했던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제든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 안 보이지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아스 때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고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때 17년을 통치했는데 지금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는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도 같이 있었던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영적 부패는 언제든지 모든 것에 타락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패가 도덕적 타락, 경제적 빈곤, 그다음에 외세의 침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도구로. 그 특별히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의 하사엘 또한 벤핫단 2세, 3세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침공하는 이렇게 도구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요. 그럴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간구하매. 여러분, 요 부분에 이렇게 간구라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17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마지막에 누구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소망의 여명이 한 줄기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했는데 그래 나 잘못해서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습니다를 못해요. 인간의 악함이 뭐냐면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이에요. 미안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살면서 분명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그 악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불화가 화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끼리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모든 것의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인정되어지는 곳에는 소망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그래서 그랬어. 당신 때문이야. 자꾸 남 탓을 하면 거기에는 새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원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날 한번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봐주세요. 날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이 예할이라는 간구라는 히브리 단어는 약하여지다, 앓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의 약 하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즉 왕이 먼저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여기 보니까 군대가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뭐 마병 50, 병거 10승, 군인 1만 명,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대를 못 갖게 했어요. 자치적으로 군부대를 활용할 수 없게끔 이 아람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할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살만한 게 그게 진짜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삶.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수 있는 삶.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우리 다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사실 밥 굶고 살지 않잖아요. 다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오시고 비행기 타고 미국 왔고.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상위 랭킹 1%인 거 아시죠? 비행기를 한번 탔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 전체를 들어서 1%래요, 1%. 야, 우리가 1%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사는데 기가 막힌 건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간구를 잘안 해요. 이게 큰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사는 삶. 에이, 지금 여호아스가 왕인데 그냥 버텨보려 그랬는데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간구. 이게 그래도 큰 소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표현해 보니까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 숭배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 사람들 손에 붙이셨는데 4절에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꼭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역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앞부분에 한번 도장을 꽝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두괄식이에요. 서론에 결론을 꽝 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 섬기면 언제든지 어려움 당하게 된다. 이거 지금 후대에 이 역사를 남겨주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줘야 되느냐? 이거 물려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이 미닝을 물려주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 아니라 히스토리 속에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독일 말로 표현하면 게슈시테라 그래요. 게슈시테.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히스토리보다 중요한 것이 게슈시테라는 얘기를 해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결론이 이거였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이거는요, 오고 오는 역사 속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는, 저 사람은 늘 잘못해요. 근데 또늘 울고 회개해. 그러면 또 나아지는 것 같아. 그게 반복이 돼요. 근데 옆집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맨날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너무 마음이 약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좀더 야단을 따끔하게 치셔야지 저렇게 내버려두면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대상자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내가 기도하면 빨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딴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서 완전 새 사람 될 때까지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이중적인 마음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들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참 노하기도 더디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떨 때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누가 표현을 했는데 그냥 회개하면 그냥 우리의 죄는 아예 기억을 안 하시고 그래 하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만 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릎 꿇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선지자들은 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여움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준비되어 있는 용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이 싸움이 사실 큰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이 뭐냐면 잘못했을 때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들이에요. 그게 참 묘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축복이 뭐냐? 잘못했습니다 할줄 아는 믿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줄 아는 믿음. 그게 뭘 누리고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만이 알수 있는 크고 비밀한 기쁨, 감격, 어떤 회복의 은총.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적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되어지는 일들, 사건들, 이게 우리의 행불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늘 하나님과 나의 1대1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은혜의 관계의 터전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지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맡겨진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건 참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이거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아스 시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요아스 시대로 내려가는데 뭐 우상숭배하고 계속 그랬던 문화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많았어요. 그때 이제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그 전에 했던 얘기죠? 지금 엘리사에게 하기 전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이랬죠. 엘리야가 떠나고자 할때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두 사람의 역할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역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분들이에요. 왕이 지키고 군사력이 지키고 백성들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지켜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켜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많이 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일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참이 북이스라엘 아주 패역했던 시대에 정말 나라를 지켜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오므리 아합 때 누가 왕으로 있었다, 누가 선지자로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전이 역사를 보면 참 혼자 고민을 했던 게, 남쪽 유다에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신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못했던 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큰 선지자들을 참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 이 패역했던 북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왕이, 그래도 이 왕들이 이런 감각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확 뛰어내려가서 울고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엘리사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엘리사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장면을 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왕이 와서 너무 답답해하니까, 아람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또 동쪽 창문을 열고 활 잡으라 그러고 화살을 동쪽으로 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람을 향하여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엘리사가 퍼포먼스 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살을 잡고 바닥을 치라 그랬어요. 바닥을 치라 그랬더니 몇 번 쳤어요, 이 사람이? 세 번 쳤어요. 세 번 쳤는데 되게 욕 먹었어요. 그죠? 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쳐라 그랬으면 어떻게 쳐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왕 앞에서 이게 지금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왕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왕은 그냥 걱정을 했지 하나님의 숨겨진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에 대한 감각이, 영적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뭘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라 그랬더니 그냥 친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고 세 번을 쳤어요. 엘리사가 노할 만큼 친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치지 않고 화낼 만큼 친 거예요. 마음이 없었든지 열정이 없었든지 생각이 없었든지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게 했어요. 힘차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했으면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까지 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왜 이걸 시키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생각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참 순종함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들이 사실 많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이성과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아스 왕도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럴 수가 있죠. 하긴 해야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을 기쁨으로 잘 못하고 그냥 해야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냥 직분 때문에 할 때도 많고 아이 그냥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뭐 이래요. 어떨 땐 또 뭘 부탁을 하면 참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 기도해 보고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점잖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하는 건데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요즘에 통용되는 게 참 이게 이 시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기도해 보고요. 기도하면요 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고 예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예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예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일단 예부터 하는 거예요. 예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나라가 다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 사라 그런다고. 땅 사라. 네 조카가 와서 땅 팔 텐데 그럼 땅 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예언했으면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잖아요. 나라가 망해, 포틀랜드에 지진나요? 제가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진짜면.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이, 내가 그러고 몰래 땅을 사요. 그럼 제가 사기꾼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래놓고 땅을 사버려요. 예레미야가 머리가 나빠서 땅을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요, 순종부터 해요. 일단 사요. 그리고 봉인해요. 그리고 딱그 서류를 보관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조금도 내세우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래도 이해하는 것보단 훌륭한 모습일 것 같아요. 바닥을 치라 그랬을 때 열심히 쳤어야 돼요. 또 선지자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입었어요. 내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릇 빌려왔어요. 그거 무지하게 빌려왔으면 기름 그릇 꽉 찼을 텐데 빌려온 그릇 딱 채워주고 끝났어요. 아, 그것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야, 저걸 그냥 독을 갖다 대서 확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그러면 그냥 벌리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그러면 넓히는 거예요. 꿈을 펴 그러면 꿈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자꾸 믿음의 영역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꿈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 크기에 따른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전 제가 그런 유머를 읽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소풍 가셨어요. 가시면서 야, 돌 하나씩 가져가자, 돌을.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떤 돌 들었을 것 같아요. 큰돌들것 같죠, 왠지. 베드로를 단순 무식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믿음으로 큰 돌을 들었어요. 근데 요한은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쁜 짓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쁜 돌 하나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점심시간이 됐어요. 기도하고 밥 먹자. 그 돌이 다 떡으로 변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어떤 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던졌어요. 없어요. 경험까지 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을 수반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왜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 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중요한 결론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때까지 1000년이 지나고 지금 800년대예요.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은 뭐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속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사랑하고 그분 높이고 그분 섬기는 마음, 섬기는 모습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날 한날을 아름답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